역사 고전 강의 33강 읽겠습니다. 지난번에 32강까지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아쉽죠? 네, 아쉽습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해서 그렇게 몇 번 안 하고 지나가는데 이건 뭐 날림이라고 비난을 하셔도 비난을 받겠습니다. 그런 비난을. 그런데 지금 이 역사 고전 강의라는 책 자체가 프랑스 혁명이라는 혁명의 역사 이런 걸 자세하게 다루는 건 아니고 큰 흐름에서 역사책을 볼 때 좀 추상적으로 어떤 개념들을 유념해서 찾아와야 하는가, 키워드가 무엇인가 이런 것을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하고 지나가야겠습니다. 33강은 그 발문을 보면 독일 낭만주의자들, 이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고 헤르더가 되어 있고 인류의 역사 철학에 대한 이념, 이 책을 소개하고 있죠. 독일 낭만주의, 이거 정말 독일 낭만주의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경우에 내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독일 낭만주의라는 말로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제가 이렇게 말할 때마다 곤혹스럽습니다. 그것을 지칭하는 그 독일 낭만주의라고 하는, 독일 로만틱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정말 독일 학자들도 뭐 다르고 하니까, 헤겔도 낭만주의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이를테면, 그러면 낭만주의자란 말인가? 그러면 뭘 했길래 낭만주의지? 그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그 사람이 한 것들 이렇게 저렇게 추적해내면은 낭만주의가 나오나? 그건 또 아니고 헤르더하고 비슷한 뭐도 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일단 낭만주의란 무엇인가? 독일 낭만주의는 무엇인가? 독일 낭만주의자들 얘기하려면 독일 낭만주의란 무엇인가를 규정해야 되는데 그건 좀 놓아두고 대체로 가족유사성이라고 그럴까요? 낭만주의자로 그냥 불리는 사람들을 한번, 어떤 것들이, 그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그걸 좀 추적해가는 방식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낭만주의라고 하는 말은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과 또 낭만적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잖아요. 아이, 그 사람 굉장히 낭만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그 사람 굉장히 낭만주의가 있어 라고 하는 건 다르잖아요. 그렇죠? 낭만주의 예술하고 낭만적인 사람이 모두 다 낭만주의는 아니잖아요. 로만틱이라고 하는 말을, 그 한자어로 음참은 랑만이죠. 그래서 저는 한때는 로만주의라고 이렇게 쓰는 게 어떨까도 생각해 봤는데 그것 뭐 지나치게 또 그거 발음에 집착하는 듯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선 그 발문에서 독일의 낭만주의자들은 인류 역사의 진행 경과를 고민한다. 프랑스 혁명의 주체들은 그 사람들도 사실 낭만주의죠. 어떻게 낭만적이죠.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았던 이념을 설정해놓고 그 이념을 현실에다가 그냥 가져다가 탁 실현해보려고 막 밀고 가잖아요. 그런 걸 우리는 낭만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현실에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마구 밀고 가는 그런 태도, 급진적인 태도, 레디칼하게 밀고 가는 그런 태도, 그런 걸 우리는 낭만적이라고 부르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프랑스 혁명의 주체로 나섰던 사람들도 낭만적인 사람인 건 틀림없어요. 독일 낭만주의자들은 그러면 안 그러느냐? 독일은 아주 프로이센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굉장히 엄격한 그 국가 중심 체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만 좀 우리가 저 방구석 제갈량, 뭐 방구석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좀 분위기가 좀 있죠. 인류 역사는 도대체 어디로 나아가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본다는 점에서는 프랑스 혁명의 주체로 나섰던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데, 독일에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약간 좀 현실적으로 실현할 가능성, 그 문제는 좀 고민을 아주 많이 덜 한 건 사실이죠. 급격한 변화의 시대는 설계도가 난무하는 법이다. 이건 제가 조금 약간 냉소적으로 쓴 말이죠. 네, 급격한 변화의 시대는 설계도가 난무하는 법이다. 헤르더는 역사의 최종 목적을 내세운다. 헤르더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모든 사람이 이의 없이 독일 낭만주의자라고 불리는 사람, 부르는 사람입니다. 일단 낭만주의는 여기서 하나, 역사의 최종 목적을 내세운다. 요거 이제 독일 로만티커들, 낭만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태도 중에 하나죠. 역사의 최종 목적, 요게 있어요. 프랑스 혁명에서도 무슨 인류의 진보, 뭐 이런 것들을 이상을 내세우는데 그것을 향해 가야 한다라는 강력한 어떤 사람들 사이에 무언의 합의는 있지만은 그걸 책으로 써서 내세운 점도 있죠. 콩도로서의 인류 진보를 위한 뭐 그런 것들 보면은 따라서 헤르더 독일 낭만주의자들하고 프랑스의 계몽주의자들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것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진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런데 이게 조금 저기 뭐랄까요? 헤르더의 이 인류의 역사 철학에 대한 이념, 또 하나의 역사 철학 이런 걸 보면은요. 제가 여기 발문에 적어 두은 것처럼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공론을 세속화한 듯한 인류의 역사 철학에 대한 이념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공론을 세속화한 듯한 요게 중요한 포인트죠. 신공론은 신의 뜻이, 신의 섭리가 이 지상에서 실현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지상의 도시들은 정말로 참다운 진리가 실현되는 곳은 아니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 두 도시 이야기죠. 찰스 디킨스의 소설 제목처럼 두 도시 이야기죠. 그 소설 제목이 두 도시 이야기인데 그거는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곡 론 거기서 가져온 얘기들입니다.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제목이 두 도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아우구스티누스 이래로 서구에서 아주 오랫동안 그 사람들 사이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은 그런 얘기죠. 두 도시 이야기. 마찬가지로 인류의 역사 철학에 대한 이념 이건 역시 그런 두 신곡론의 두 도시 이야기를 가져다가 이거는 지상에서 이것이 실현될 수 있다. 라고 봤다는 점에서 세계사가 인류 도야의 학교로서의 학교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낭만주의자들은 헤르더를 대표 인물로 놓고 보면 모든 학자들이 거의 모든 학자들이 독일 낭만주의자다 하면 헤르더를 뭐 이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첫째는 뭐냐? 인류의 도야를 위한 하나의 도야의 장소로서 학교로서 세계사.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요거 이제 독일 낭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중에 하나죠. 여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독일 낭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바 하나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류가 도야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도야를 어떻게 해야 되냐? 공부해야죠. 도야가 별거 있습니까? 그 공부라는 게 뭐냐면 이제 이때 강조되는 게 이 사람들이 아 지금까지는 신앙에 대한 학문인 신학 그리고 신앙으로서 인류가 도야를 했다면 이제는 이 지상에 뭔가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인류 도야의 커리큘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교과 과정이. 그래서 도이치에서는 뭐가 시작되었냐. 그럼 그것을 갑자기 창안해내는 것은 어려우니까 예전에 그런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 가져온 게 바로 고대 헬라스 세계의 인문주의를 가져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그게 있었겠어요? 뭐 히랍 아테나에서 무슨 커리큘럼이 있었습니까? 공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프로이센에서는 국가가 대학을 세우지 않습니까? 독일의 오늘날에도 국립대학이라는 걸 세우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이제 인문주의, 이른바 독일의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프로이센 이런 지역에 바이에른의 괴테 이런 사람들의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하는 거는 요런 이 지상에 인류 도야의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세계사 속에서 도야된 인류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모두 다 함께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려면 공부해야 되잖아요. 도야는 공부부터 시작하니까 신학 공부를 할 수는 없고 뭘 무슨 공부를 할까 하다가 헬라스 세계에서 뭔가를 가져다가 하는 거죠. 그게 간단히 말하면 히라보로 파이데이아 아닙니까? 파이데이아. 그것이 바로 독일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문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것을 찾아보기보다는 오늘날 그것의 좀 흔적 또는 그것의 어떤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베르너 예거죠. 베르너 예거가 쓴 파이데이아라는 책이 있어요. 2019년에 아카넷에서 번역이 나왔는데 1만 나왔고 지금 파이데이아가 2는 아직 안 나왔어요. 2로는 아직 안 나왔는데 파이데이아. 이 책이 베르너 예거의 파이데이아라는 책을 읽어보면 그 이제 이 책은 좋은 책이긴 한데 워낙 좀 이데올로기적으로 좀 터칠된 게 있어서 제가 선뜻 그냥 막 이렇게 함께 공부합시다 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뭐 좀 지적인 독서를 하는 분이라면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죠. 예거를 보면 예거는 20세기를 1888년에 태어나서 1961년에 죽었는데 20세기를 대표하는 독일 고전 문헌학자이며 독일의 제3인문주의운동을 이끈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럼 제3인문주의가 있으면 제1도 있고 제2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제1, 제2, 제1이 바로 요거, 요 시대, 독일 낭만주의 시대의 인문주의 운동이죠. 그죠? 그래서, 독일 제1인문, 독일 인문주의 운동, 그렇게 이제 검색을 해보면 이런저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독일의 인문주의 운동. 과 뭐 종교개혁 뭐 이런 것들 나오고 막 그래요. 일단 지금 여기서는 그거 논의할 계제가 아니고 예거의 파이데이아를 보면 이게 이제 프로이센 시기부터 어떻게 독일이 인문주의 운동을 전개했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가 그걸 알 수 있고 그게 바로 뜻밖에도 독일 낭만주의 운동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자, 그러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이거는 신학이죠. 이건 섭리론입니다. 섭리론이고 종말론의 에스카톨로기 그거죠. 그런데 이것을 세속화한 듯한 인류의 역사 철학. 그러면 인간이 이 지상에서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따져 묻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역사철학이죠. 따라서 세속적인 의미에서 역사철학하고 섭리론 신학 섭리론적인 신학 신학에 있어서 섭리론을 논의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역사철학 즉 세속적 섭리론이라고나 할까요? 그것을 역사철학이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 헤르더 요 시대부터 시작되었고 그것이 조금 사실은 신학적 섭리론인 것 같은데 세속적이라고 아주 굉장히 강조해서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헤겔 역사철학이죠.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 그다음에 헤르더의 역사철학 헤겔의 역사철학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역사철학에서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런 것들을 계승해서 이어받은 계수한 사람이 레오폴드 폰 랑케죠. 그리고 랑케의 제자가 부르크하르트. 근데 부르크하르트는 그런 섭리론들이 못마땅했던 거예요. 역사의 최종 목적이 있네 어쩌네 하는 것들이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역사철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니까 좀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부르크하르트의 세계사적 고찰 그걸 읽어보면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이라고 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인류의 역사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뭐 의심 없이 믿었기 때문에 신공론을 쓸 때도 신의 입장에서 쓸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런데 독일 낭만주의자들이나 헤겔이나 이런 사람들은 신의 입장에 서서 쓰는 건 아니지만 거의 신과 동급의 자리에 가 있는 그런 정도의 좀 뭐라 할까요? 초월론적 자기가 극대화된 그런 입장에서 역사철학을 쓰니까 거의 신학적인 분위기가 좀 있죠. 신학적인 분위기가 있죠. 그리고 신학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브루크하르트가 그걸 용납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브루크하르트의 세계사적 고찰, 칼 레비트가 쓴 그런 신학 역사철학에 관한 책들을 이렇게 보면은 브루크하르트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이제 근대적 역사철학, 즉 신의 관점에서 벗어난 역사철학이 시작된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 참 브루크하르트가 대단한 사람이긴 해요. 그런데 그게 신적인 입장에 대한 뭐랄까 거부감이 좀 강해서 힘들었던 거겠죠. 브루크하르트하고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제가 여러 번 말하지만 마르크스인데, 마르크스도 역사철학이 있지만 그 역사철학을 하나의 저작으로서 세워놓은 것은 없고, 이제 공산당 선언, 네, 이제 그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제가 이 역사고정관계 공산당 선언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산당 선언은 그 어떤 사람들은 마르크스의 그것이 신과 다르지 않다. 신학과 다르지 않다. 섬유론적 신학과 다르지 않다. 신학에서 섬유론과 다르지 않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저런 뭐 얘기들이 이제 1800년대 중반 이후에 1848년 공산당 선언이 그 발표된 해잖아요. 그러니까 딱 19세기 중반 무렵에 1825년에 헤겔이 법철학을 썼으니까 그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오고 갔던 건 틀림없는 것이죠. 그런데 33강 처음에 이 부분은 이제 발문 얘기를 했고, 처음에 375페이지를 보면 프랑스 혁명 당시 나폴레옹 군대는 독일을 침공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인들은 전쟁에서 패한 이유를 찾는 과정에서 프랑스 혁명의 정신을 따라 정치체제를 변혁하기보다는 정신적인 혁명을 꾀하는 쪽을 택했다. 그래서 독일의 철학자 요한 고틀리프 피테는 독일 국민에게 고함해서 프랑스 국민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독일 민족으로 뭉치자. 프랑스 국민이 쳐들어오니까 우리는 독일 민족으로 뭉치자. 거기서 프랑스 국민, 네이션, 나치온, 그리고 우리는 폴크로 뭉치자. 근데 이 폴크라고 하는 말은 참 정말 까탈스러운 말입니다. 민족이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도이치에서, 프로이센에서 이 폴크라는 말을 쓰면은, 폴크라는 말을 쓰면 곧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인종주의나 종족주의 개념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민족 그럴 때 그런 말, 그 의미가 있죠. 근데 프랑스에서는 자유평등 우애 이 이념에 동의하면 누구나 다 국민이 될 수 있다. 이걸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 혁명 이야기할 때 문화적 민족주의라고 그러고, 도이치에서의 이 폴크 민족을 혈연적 또는 인종적 또는 종족적 민족주의다. 그리고 도이치 낭만주의는 이런 독일 민족주의에서 나온 흐름이 있어요. 이런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나 독일이나 마찬가지로 세계 시민 이념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올라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주 초보적인 상태죠. 굉장히 어렵죠. 그런 혈연적인 것을 벗어난다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참 그래요. 그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이 이민을 1,500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게 가능할 것 같지 않아요. 물론 저 이미 그 지역에서는 그것이 용인되고 있고 그렇게 되는데, 그게 좀 한국 사회에서 강한 그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겠습니다. 여튼 프랑스 혁명의 그 영향을 받은 것은 아주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그것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나폴레옹 전쟁, 그것에 1792년에부터 이제 쭉 그 나폴레옹 전쟁에 프랑스에 대항하는 동맹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대불 동맹이 이제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사건이 벌어지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좀 그 세계사에 보면 흐름이 있죠. 그게 바로 유명한 7년 전쟁이죠. 7년 전쟁이라고 하는 건 1756년부터 1763년까지 그러니까 1792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프로이센과 뭐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가 뭐 이런 뭐 영국과 프로이센이 또 동맹을 맺고 뭐 이런 과정들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사실 7년 전쟁부터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 것을 좀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최근에 2022년 1월 3일자로 나폴레옹 세계사라는 책이 나왔어요. 알렉산더 미카베리즈. 책과 함께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저희가 이건 아직 안 샀습니다. 이거 사면은 이제 또 읽을 게 좀 너무 넘쳐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나폴레옹 세계사라는 책을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나폴레옹 세계사. 7년 전쟁도 중요한데 나폴레옹 세계사라는 게 있다는 것만 일단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33강 8문. 하고 첫째 문단 375페이지부터 376페이지까지 걸쳐있는 첫째 문단 그거 민족에 대한 얘기 했습니다. 자잘한 이런 얘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